복음이 전파되는 긴 교회 역사 가운데 전설적으로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시면 선교사들의 산소들이 있는데 묘비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중심으로 활동하고 사역했는지를 보면서 적잖게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더라도 조선을 위해 다 바치고 싶다라고 유언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했던 선교사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는 그런 걸출한 위대한 선교사들 계셨던 것은 아니고,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던 선교사들 중에 우리에게 전설적으로 본이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획을 그었다라고 말하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일생을 다 수고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평소에 늘 기도하시던 모습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생전에 원했던 것처럼 그의 심장과 내장을 꺼내서 아프리카에 묻고 그의 나머지 남은 육신들을 미라로 만든 다음에 여러 달에 걸쳐서 조국인 영국으로 운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국에 그의 관을 실은 배가 런던항에 도착하고 내려 장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한시도 그 관객들 떠나지 않고 지켜서 있는 두 흑인이 있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수지와 쿰바로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평생 리빙스턴 선교의 통역자 겸, 길 안내 겸, 경호원 겸, 집에 집사 겸, 모든 선교사의 하는 일을 뒷바라지하고 보호하고 안내하면서 리빙스턴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마지막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애도 가운데 극진한 전송을 받으며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냈던 리빙스턴은 선교사이기도 했고, 인도주의자이기도 했고, 또는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했던 탐험가이기도 했고, 여러 방면에서 끼친 공로가 너무나 많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설적인 선교사로서 업적을 남기고 많은 분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는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 리빙스턴 선교사보다 몇 갑절이나 더 위대한 선교사로 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도 역시 신학자로서 또는 개척교회를 세우고 운영했던 목회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그리고 당시의 헤브라이즘 문화와 헬라디즘 문화를 교류시켰던 문화 사역자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업적은 그 후에 나타났던 어떤 선교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업적 중에 가장 우리들의 괄목할 만한 업적 중에 한 가지가 옥중 생활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면 옥중에 갇혔으니 선교사로서 역할이 끝이 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지나갔지만 남아있는 것은 그가 남긴 서신들입니다. 바울의 일생의 사역 중에 그가 기록한 로마서에서부터 이어지는 14편의 서신이 없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빈약해졌을까요? 그가 옥중 생활하면서 기록했던 서신들이나 일생을 통해 기록했던 열선을 변해서 신들을 통해서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정돈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고 교회는 또 무엇이라는 것도 그 스승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로마의 옥중 생활이었다 그렇게 할 만큼 이 옥중 생활이 우리에게 남겨준 영적인 유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늘 그렇게 빌립보서 1장 보시면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서 주님께로 데려가서도 좋겠고 이 땅에 남겨두셔서 더 많이 복음 전할 수도 좋겠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단지 이 미천한 인생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생사를 초월한 생각을 가지고 그의 마지막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옥중생활이었습니다. 이 옥중생활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는데 다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지만 빌립보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명사도 많이 사용했고 기뻐한다는 동사도 많이 사용하고 반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이 기쁨의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감옥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느 분이 적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는 분인데 만나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시험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보니까 지난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저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뒤에 말씀이 감사기는 한데 기쁨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 참 쉽지 않는 일이죠. 어려울 때 그저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고 마음을 달래고 감사한 마음 가질 수는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 감옥 중 생활하면서 기록한 서신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 읽은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아주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냐 하고 세 가지 삶의 자세를 권해주는 게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 나가면서 위기의 교회를 지켜내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교회 초석을 다졌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이며 선교사인 그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가르치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죠. 감옥에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온 손님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찾아온 그가 적지 않은 헌금을 내놓으면서 힘든 옥중 생활 중에 도움 되시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헌금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헌금을 내놓았습니다. 바울이 헌금 받고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왠고하면 빌립보가 이렇게 바울을 돕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어려울 때마다 솔선수범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세상의 일 때문이 아니고 주 안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신령한 차원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해 줍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기쁨의 영적인 요소이고 항상이라는 말은 지속적인 요소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도 가늠하기 힘들고 그 기쁨을 일순간 가질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가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물론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희열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좀 더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내용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 못해 사는 것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소화해내고 감당해 나가는 삶의 긍정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인생의 자세라고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건 내가 살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것 아니고 주어진 것이니까 마지못해 산다 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삶의 자세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이것을 감당해 내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유야무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고난에 처했을 때 이것을 돌파해내는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요소들을 긍정으로 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게 또는 당시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 그 대상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꼬여서 풀리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이 메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살아야 했겠습니까? 이 관용은 사실은 기쁨의 조건이 되지도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관용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고 한없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용하라는 말씀은 기쁘게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면 사도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정말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끝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배교자가 되었거나 악한 사람들을 짝해서 교회를 해치는 자의 편에 가담해버린 변절된 사람들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1세기 이 빌립보 지방이나 혹은 동쪽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이나 마게도니아 지역 이런 곳들이 다 로마가 자랑했던 로마의 점령지 식민지들이었고 또 로마보다 더 웅장한 도시 규모를 만들어 나가면서 멋스러움을 자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로마에 충성하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로마의 황제 숭배에 열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도시들을 지원하는 로마 중앙정부 지원금이 책정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경쟁적으로 과잉 충성 경쟁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와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고 이 충돌 가운데 많은 박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가 생겼을 때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이 순교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두 종류에서 박해하는 사람과 배교자가 되어서 교회를 실망시키고 상처있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나 교회 성도들은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사실, 배교나 밖에 사는 사실에 대해 찬성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관용하라, 용서해라, 품고 기도해라, 회개하기를 기다려라,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이 관용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기쁘게 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실천하지 못해서 끝없이 저주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결국 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박해와 배교가 난무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 향해서도 관용하라고 가르쳤던 이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용을 보여는 넓은 가슴을 통해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기쁨으로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쳤던 세 가지 중요한 성도 삶의 요소였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어진 현실 속에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의 요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염려되는 일이 많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걱정되는 일이 많으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염려거리들이죠. 말로 다할 수 없는 염려의 종류들이 하루에도 뭐 수백 수십 가지가 내 마음속에 쌓이고 사라지고 쌓이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염려 자체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를 염려로 남겨두지 말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를 내가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변환시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은 사소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너무 큰 일은 기도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자꾸 기도 제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사실은 작은 일도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일지라도 기도로 되어지는 일은 그 후에 열매가 더 많은 것이에요. 큰 일이랄지라도 기도하지 않을 때 쉬 포기하는 것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나게 되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둘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일상사가 다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참 좋은 인생을 사시죠. 기도의 제목도 없을 만큼 평안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절박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의 여러 환경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역하고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고 이웃들에 대해서는 박해자이든 배교자이든지 간에 관용하는 마음 가지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뻐해라, 관용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점을 밝혀주고 이것이 바울을 위대한 서도가 되게 했던 삶의 철학이었고 삶의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7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사실 뭐 어렵다, 쉽다, 힘든다, 그렇지 않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슬프다, 아니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팔복의 내용도 다 마음과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다 마음과 관계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도피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 베푸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이 출발선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셔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배, 성각자로서 위대한 우리의 서성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살자라는 겁니다. 우울하게, 불쾌하게,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자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매인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풀어버리고 관용하며 살자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자는 겁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넓은 관용으로, 하나님께는 겸손한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